12절까지 말씀입니다. 천천히 합독하도록 합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 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 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 열매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잠시 한 번 더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작은 마음을 모아 주님 앞에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혀의 영향력이 무엇인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우리의 혀를 잘 다스리시는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말씀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들 중에 가장 영향력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혀라고 할 수 있는데, 이 혀로 누구나 할 것 없이 실수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런데 실수를 하더라도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는 전적으로 개인의 영향력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실수를 인정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 실수를 인정할 수 있다면 그거는 참으로 좋은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실수를 알고 인정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어제보다 오늘이 더 현명하게 살 수 있는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유명한 사람인가 아니면 그렇지 못한 사람인가의 차이점은 발생된 실수를 어떻게 처리하는가, 그리고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하느냐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정상의 법칙, 그 CEO인 벤톤이라는 분이 실수는 집착하면 덫이 되고 인정하면 성공을 주는 이중성을 지니고 있다라고 말을 했어요. 참 맞는 말이죠, 여러분. 이 실수 중에 우리가 보면은 가장 많이 하는 것이 바로 말일 것입니다. 말로 하는 실수.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 한마디로,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우리의 말을 통해서 생애를 변화시킬 수도 있고 정반대로 상대방을 고통 가운데 빠뜨릴 수도 있고 괴롭게도 만들어 놓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본문에서 야고보는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되는 말이 얼마나 큰 힘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지금 몇 가지를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서 2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에 굴레 씌우느니라. 아멘. 우리가 올바른 말만 한다면, 이렇게 말을 한다면 몸 전체를 굴레 씌워서 이끌어 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말이 위력이 크다는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도 말과 관련된 말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속담이. 그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쓰는 말, 말 한마디에 천냥빚 갚는다. 여러분, 어떻게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겠어요? 이건 말이 안 되죠? 그만큼 말이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말에 씨가 된다. 그 말 없는, 그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 이 속담에도요, 내가 말한 대로 받고 이루어질 만큼의 말의 영향력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이거를 지금 속담으로 우리가 말하고 있는 것이지 않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인이란 누구입니까? 누구인가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입니다. 성도들을 말합니다. 또한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걸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냥 예수만 믿고 거기서 끝나지 마시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우리는 분명히 우리에게 있어야 할 성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어떤 성장이냐면, 예전에는 죄의 성장 상태였다면, 죄를 계속, 죄가 지금 성장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합당한 의가 우리 속에서 이루어지도록 힘쓰고 애쓰며 성장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한번 보세요. 태어나면서요, 키가 무럭무럭 자라고, 키만 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말도 어느 세월에 배웠는지 모르게 금방금방 하루가 다르게 배워서 사용하는 것을 보면 우리 막 신기하게 박수를 치고 그러잖아요. 울다가 처음에는 아빠 아빠 이렇게 우는 건데 막 아빠 소리인지 알고 막 아빠라 했잖아 막 서로 엄마라 했어 이러잖아요. 근데 나중에는 정말 엄마 아빠 말을 막 구사하는 것이에요. 얼마나 우리가 신기하고 정말 신기합니까? 우리도 주 안에서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라면 삶의 전 영역에서 말이 얼마나 큰 영향력을, 큰 위력을 가지고 있는가를 깨닫고 잘 사용하는 데부터 우리가 성장이 시작됨을 깨닫는 은혜가 이 시간 여러분의 심령 속에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언어 생활에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요소가 무엇인지 한번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가르칠 줄만 알고 실천할 줄 모르는 사람이 되지 말아야 해요. 가르칠 줄만 알고 실천하지 못한다면 이거는 문제가 심각하지 않겠습니까? 야고보는 1절에서 선생이 되려고 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충고하고 있습니다. 야고보가 지금 무턱대고 근거 없이 이런 말을 한 것은 분명 아닙니다. 가르치는 것과 여러분 가르치려는 것은 사실 비슷한 것 같지요. 그런데 차이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가르치는 것은 참으로 좋은 것입니다. 참으로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가르치려는 것은 가르칠 자격도 없는데 가르치는 경우를 지금 가르치려고 하는 거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누구를 가르친다는 것은 참으로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가르치는 것은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하는 것이어야 하기 때문에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가 힘든 것 같아요. 제가 돌아보니 정말 목사가 쉽지 않아요. 그 무엇보다도 말을 많이 하는 직책이기 때문에 실수하게 될 확률도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높을 뿐만 아니라 실수도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기에 더 큰 문제는 말의 실수보다 또 한 가지는 행동에 뒤따르지 않는다는 것이 또한 문제가 되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결국 내 입술에서 나가는 말의 이 말과 이 행동이 뒤따라야 하는데 말만 하고 행동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진정한 가르침이 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목사가 힘든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라 가르친다는 사람들은 다 그래서 힘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행동만 뒤따른다면 진정한 가르침이 된다는 것을 이 시간 깨닫고 여러분들이 성령의 은혜로 이게 깨달은 바대로 여러분이 행하여서 진정한 지도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공생애에 제자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책상에 앉아서 딱 앉아서 강의한 것처럼 가르치지 않았어요. 데리고 다니면서 함께 정말 어려운 일도 함께 겪고 그 중에서 함께 보여주고 몸소 행함으로써 가르쳐 주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성경을 다 뒤져서 한번 읽어보면서 한번 연구해 보세요. 전부 다 몸소 행하신 것입니다. 강론하여서 앉아가서 강의하듯이 한 것이 한 구절도 거의 없습니다. 뭐든지 비유하셨고 직접 하셨고 직접 역사도 보여주셨고 어려운 것도 함께 겪으면서 보여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아멘. 가르치려고 하는 쪽보다 배운 것을 행하면서 몸소 가르침을 주는 한마음 동서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때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여러분을 통하여서 나타나고 증거될 줄로 믿습니다. 선생이 되지 말라 이 말씀만 보면요 꼭 나는 배제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누가 가르치는 사람만에게 적용되는 말 같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1절을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선생된 우리가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선생만 쳐다보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는요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해요. 적용 대상이 분명히 우리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회의 리더뿐만 아니라 남의 잘못이나 실수를 지적하기를 좋아하고 남을 가르치려고 하는 습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 모두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조금만 잘못하면 지적하고 가르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쪽이 더 많습니다. 배우려고 하는 자세보다 가르치려고 하는 자세가 더 많지요. 그러니까 지도자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아, 목사니까 목사만 들으라고 했구나. 아니면 뭐 남성교회 회장이고 여성교회 총무회장이니까 저분들한테만 하는 소리야. 잘 좀 가르쳐. 뭐 이러면서 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서 하는 말씀이 우리 모두를 책망하면서 사실은 좌절감을 주려고 하신 말씀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를 책망하여서 좌절되려 하려고 지금 이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남의 그냥 머리만 되려고 하고 항상 거만한 자세로 다른 사람을 자기 기준으로 판단하는 사람에게 지금 들으라고 해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모두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또한 모두에게 적용되는 말씀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가지고 여러분 기대하고 담대하게 행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말씀하신 이유는 선생된 자가 더 큰 심판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선생 되려고 하면요 그만큼 더 큰 심판이 나에게 다가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가 선생 노릇하다가 다른 사람까지 나 때문에 실족시켜버리는 염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 때문에 실족되는 거 여러분 원치 않잖아요. 우리는 절대 원하지 않아요. 근데 이게 습관이 돼갖고요 실족하는지도 모르고 막 남을 가르치려 들고 잘못된 걸 지적하다 보면요 다른 사람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실족시켜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3절을 보면 무엇이든지 그들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그때 당시에 랍비들이 곧 유대의 선생들이 가르치면서 가르치기는 하는데 자신들은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셨어요. 유대의 랍비들은요 남에게는 무거운 짐을 지어놓고 자기는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는 것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편적으로 자기가 무엇을 좀 가졌다 싶을 때 아니면 자기가 좀 남보다 앞섰다 싶을 때 내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낫다 생각할 때 이렇게 되기가 참으로 쉬워요. 포인트만 딱딱하고 자기는 까딱 안 하고 내가 좀 낫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지식일 수도 있습니다. 물질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경험일 수도 있고 명예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가진 소유로 한 사람의 값을 평가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말씀을 들으시면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녀다운 지혜가 그리고 분별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둘째로는 혀의 위치에 따라서 우리가 내는 소리가 달라진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해요. 여러분의 혀가 나쁜 쪽으로 갑니까? 분명히 나쁜 말이 나옵니다. 좋은 쪽으로 갑니까? 좋은 말씀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혀가 어떻게 작용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다는 것이죠. 4절과 5절을 한번 합독해 볼까요? 시작.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는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성도 여러분 타락한 인생의 그 악습 중에 하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것을 통해서 자기는 그런 사람이 아닌 듯이 내세우는 모습이에요. 아닌 듯이 내세워요. 다른 사람을 아주 그럴싸하게 묘사해버리고 나는 아닌 것처럼. 우리 인생은요, 이것에 대해서 정말 특수교육을 받은 적이 한 번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약점을 잡아내는 데는 모두 전문가의 수준입니다. 그거는 어떻게 배우지도 않았는데 너무너무 적나라하게 전문가 수준이에요. 서론, 본론, 결론까지 쫙 내가지고 나온 거 보면요, 박사 논문 써도 패스됩니다. 여러분, 입술의 30초가 가슴의 30년이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내 입술에 나간 말은 30초밖에 아닌데 상대방 가슴 속에 30년 동안 남게 되는 뼈마디가 된다는 것이죠. 그런 말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입술에서 나간 30초의 말이 상대방에게 30년 동안 복이 되어지는 능력의 말의 씨를 뿌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정죄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늘 갖고 살아야 상대방을 살리는 생명의 씨를 뿌리는 입술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이나 약점을 볼 때에 그들을 들추어내고 비난하기보다는 도리어 감싸주고 불쌍히 여기면서 주님의 심장으로 축복기도 하면서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진심으로 진심으로 부탁하고 진심으로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한 분 한 분이 누군가의 허물을 보게 되거들랑 그것을 거울 삼아서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내 자신의 허물을 고쳐가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다리에 심한 부상을 입고 제대한 한 병사가 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해드릴게요. 이건 진짜 실화입니다. 제대하고 이 부상 입은 다리를 계속 치료를 했는데 결국은 다리를 다 잘라야만 했어요. 절단을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러운 것은 이 사람이 수영을 아주 좋아합니다. 그래서 수영을 할 수가 있었답니다. 겨우겨우. 하루는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바닷가를 갔답니다. 그래서 이제 그동안에 못한 수영을 열심히 하고 나서 모래사장에 누워있다가 잠이 살짝 들었어요. 잠결에 어떤 소리가 막 들려오는데 그 소리 때문에 딱 깨었어요. 그리고 눈을 슬그머니 뜨려는데 지나가는 사람들이 모두 다 수군거리는 거예요. 그 수군거리는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자기의 그 절단된 다리를 보고 수근수근 거리는 소유였습니다. 그때 이 사람은 수치심으로 인해서 마음에 엄청난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며칠 뒤에 이제 아내가 여보 우리 바닷가에 다시 수영하러 가요 이렇게 묻자 아주 단호하게 나는 다시는 수영하러 가지 않으니까 이제부터는 절대로 수영하러 가자고 하지 마시오 이렇게 그냥 너무나 너무나 강력하게 말을 하는 거예요. 아내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당신 다리의 상처는 당신의 용기와 나라 사랑을 증명해주는 영광의 상처이고 당신이 끝까지 훌륭히 행동한 결과로 얻은 것이니까 당신 다리를 부끄러워하거나 숨길 이유가 없어요. 당신의 다리가 왜 그렇게 되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이제 어디든지 당당하게 남들 앞에서 설 수 있지 않겠어요? 당신의 다리는 그냥 당신이 허튼 짓 하다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나라를 위해 싸우다가 그 증거로 지금 남는 결과입니다. 절대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당당하게 나서야 해요. 이렇게 와이프가 격려해 줍니다. 그러니 여보, 이거 이겨야 해요. 당신이 좋아하는 수영하러 가요. 이랬대요. 이렇게 격려와 용기를 주니까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 것 같습니까? 당연히 장애인이라는 열등감에서 벗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의 영향력은 이렇게 대단합니다. 엄청납니다. 우리 모두가 선하고 아름다운 말로서 주변 사람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는 주역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담배 피우시는 분은 알 거예요. 담배 다 피우고 나면 이게 뭐죠? 그 필터 바로 조금 붙었을 때 그만 피잖아요. 그러면 잘 버리잖아요. 거기에 불똥 조그맣게 이렇게 지져도요, 조금 남아있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이 불똥이 얼마나 큰 힘이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겠어요? 별로 그거 생각 안 하니까 이렇게 버리다가 산불 나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등산객들이 왜 무심코 버린 그 담배꽁초 하나 때문에 온 산을 다 태워버리고 동네가 잿더미로 보내버리는 것들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도 많이 접했습니다. 온 성 동네와 산더미까지 다 이 불똥 하나가 다 태운다는 사실이에요. 실제로 한번 보세요. 우리 인간은요 온갖 짐승이나 새나 심지어 벌레까지도 길을 들일 수도 있고 길을 들여왔는데 우리의 이 작은 혀는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다고 지금 이 성경에서도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혀를 길들이는 것이 어렵다는 것이에요. 이 작은 혀 하나. 그런데 감사하게도 한 가지 길이 있어요. 길들일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때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무엇입니까? 우리 입술에서 나가는 말에 책임이 추가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삶이에요. 우리 실수 안 할 수는 없어요. 그럼 인식하면 절제하는 행동이 나오고 그거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그 말을 할 수 있도록 조정해 간다는 것이지요. 내가 말한 한마디가 또한 행동 하나하나에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책임져야 하는 무게가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이렇게 하려면 우리가 먼저 여러분의 마음밭에 생명의 씨인 말씀을 채워야 해요. 기도를 채워야 합니다. 무엇으로 여러분들이 이걸로 채워서 바꿀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 외에는 하나님의 붙잡힌 바 외에는 우리의 혀를 다스릴 자가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밭에 뿌려질 씨앗 또한 아무거나 무방비 상태로 받아들이지 않도록 행동에 절제해요. 분별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곳과 가지 말아야 할 곳, 또한 담아야 될 말과 담지 말아야 될 말, 보이는 것들과 보지 말아야 될 것들, 이것들을 우리 속에 담을 것과 담지 말아야 될 것을 잘 분별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지혜의 영을 성령께 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오래전에 어디를 찾아가는데 길을 잘 몰라서 그때는 내비게이션도 없고 이럴 때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가는 분을 이렇게 Excuse me 그러고 이제 물어봤더니 이분이 엉뚱한 길을 가르쳐준 거예요. 아주 말한 대로 그게 그 동네 바로 근처였어요. 그러니까 그냥 잘만 가르쳐주면 금방 찾아갈 곳인데 아주 엉뚱한 데가 저기까지 돌아서 약속 시간도 다 깨먹었죠. 완전히 이 사람이 그냥 절단됐습니다. 그냥 완전히. 여러분 모르면 모른다고요. 솔직하게 말해줘야지 간단한 일인데 모르는 걸 하는 척하고 가르쳐주려다가 얼마나 상대방에게 결과를 나쁘게 만들어버리는 건지 얼마나 아주 그냥 그 결과가 불이익을 제공한 결과를 낳는 것인지 알 수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영적인 소경이라면 위험한 인도자가 될 수 있다는 말씀과도 같습니다. 자기 자신은 물론이고 자기가 인도하는 사람까지도 식촉시킬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이런 문제예요. 여러분이 영적 소경이 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말과 그 뒤에 따르는 행동을 책임지는 신실한 주역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말씀을 여러분 가운데 많이 채우세요. 세상 것보다는 하나님 것을 자꾸 채우도록 노력하세요. 세상의 잡다한 소리, 세상의 엄청난 것을 보았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담지 마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채우셔서 성령이 여러분을 통해서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능력의 입술 속이 행동이 될 수 있도록 이런 자로 주역으로 쓰임받기를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8장 6절에도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케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달리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낫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을 실족케 하는 사람의 책임이 어느 정도인가요? 남을 실족시킨 그 사람, 실족시킨 그 사람이 스스로 연자 맷돌을 목에 달고 물에 빠져버려야 할 정도로 책임이 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연자 맷돌 그 무거운 걸 달아버리면 다 빠져 죽어요. 한 사람 살아올 사람이 없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말씀하신 것일까요? 참 무섭지요? 주님께서 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우리에게 맞지 않으면 질타하고 질책하고 참 그럴 때가 많아요. 남을 판단하는 사람의 문제점은 이렇습니다. 남을 비판하는 데만 온 신경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자신에 대해서는 전혀 돌아볼 겨를이 없어요. 그쪽에 다 포커스가 되는데 나를 돌아볼 시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직 다른 사람의 잘못에만 눈을 크게 뜨고 그것을 들추어내느라고 온 힘을 다 쏟기 때문이지요. 예일대 심리학자 로버트 스탠버그 교수가 끌리는 사람은 1%가 다르다라는 책에서 칭찬에 대한 그 자신의 경험담을 열거해 놓은 책입니다. 바로 처음 보자마자 마음에 끌리는 그 사람, 아부가 아닌 진심으로 하는 칭찬을 아끼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그 1%가. 전체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는 거의 99%는 같다는 것이죠. 그런데 1%가 뭔가 마음을 끄는 그것이 진심으로 한 칭찬, 아부하거나 그 진심이 아닌 그냥 잘 보이기 위해서 그냥 아부하는 정도, 이거는요 어차피 우리가 다 알게 돼 있어요. 근데 진심에서 우러나온 이 칭찬 1%가 이 정도로 능력이 있다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에서도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2절에서의 말씀처럼 무화과 나무가요 포도나무를 열어서도 안 돼요. 무화과 나무는 무화과 나무를 나무에 열매를 맺어야 하고 포도나무는 포도 열매를 맺어야 정상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자연의 법칙이듯이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야고보가 우리에게 하는 겉면처럼 이 겉면을 왜 이렇게 했을까요? 우리가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탈무드에서요 돈, 일가 친척, 그 다음에 봉사와 사랑으로 세 친구를 비유한 이야기가 있어요. 한번 탈무드에 찾아보세요. 정말 재밌어요. 어떤 사람에게 세 친구가 있었는데 한 친구는 하루도 못 만나면 못 살 만큼 아주 가까운 친구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친구는 친구이지만 그저 덤덤한 친구입니다. 세 번째 친구는 별로 달갑지 않은 보나마나 안 봐도 좀 좋을 친구입니다. 이렇게 세 친구를 둔 이 사람에게 어느 날 그 나라의 임금님이 궁전으로 오라는 편지가 딱 날라왔어요. 편지를 받은 이 사람은 임금님이 부르신다는 이 말에 겁이 덜컥 났습니다. 이유는 지은죄가 생각났기 때문이에요. 아, 나 죽었네. 큰일 났네. 그래서 이 두려운 마음 때문에 도저히 혼자 갈 용기가 생기지 않아서 정말 매일 만나는 이 가까운 친구에게 손살같이 찾아갔습니다. 친구야, 내가 지금 궁전으로 불려가게 생겼는데 같이 가세. 이런 지하에 이 친구가 거절해버립니다. 이번에는 그냥 덤덤한 친구를 찾아가서 같이 좀 가자고 말했더니 이 친구가 하는 말이, 내가 그 궁전 대궐 문 앞까지만 가고 안에는 자네 혼자 들어가게 이러는 거예요. 그럼 가나만 한 것이에요. 보니까 궁전 안에 지금 같이 들어가야 되려고 가는 거잖아요. 궁전 앞문까지만 간다는 거예요. 아, 그럼 어떻게 해요? 아, 그 꼴보기 싫고 보나마나 그 친구를 할 수 없이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혹시 모르니까 갔습니다. 그랬더니 두 말도 하지 않고 곧바로, 너무나 평소 달갑지 않은 친구인데도 불구하고, 아, 같이 좀 가주겠나 묻자마자 그 친구가 첫마디가, 아, 그럼 그러자고 이렇게 말하면서, 내가 임금님한테 자네에게는 아무 죄 없다고 말해줄 테니까 아무 걱정하지 말게나, 얼른 가세 이러더래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하루라도 못 만나는 이, 못 만나면 죽을 것 같은 이 친구, 이 친구는 돈입니다. 우리는 하루라도 못 만나면 안 되는 친구,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죽으라고 꼭두새벽부터 일어나서 돈 벌러 나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돈은요, 여러분이 세상을 떠날 때는 이런 지하에 여러분을 거절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땡기 잡아도 올 수 없어요. 맞죠? 두 번째 덤덤한 친구는요, 일가친척입니다. 일가친척. 여러분, 제 아무리 가깝고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장례식 날 장지까지 따라가면 됐어. 따라갈 수 없어요. 죽을 때 같이 따라갈 수 있나요? 없습니다. 너무 맞죠? 세 번째, 별로 달갑지 않았던 그 친구. 보나마나 친구. 아, 정말 귀찮은 친구. 이 친구는 봉사와 사랑입니다. 여러분, 봉사와 사랑은 끝까지 동반합니다. 여러분의 상급이 됩니다. 거절이나 이 중단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에서 말씀하는 삶의 최고의 가치는 바로 섬김에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말로 섬기시기를 축원합니다. 매사에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내가 잘 준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겸손한 자세로 섬겨야 해요. 그 다음으로 우리 혀의 위치에 따라서 소리가 달라지는데 여러분이 이것을 갖추시면 좋은 소리가 여러분 속에 나와서 능력인 소리로 다른 사람을 살려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 자신의 기준으로 형제를 판단하지 말아야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언어 생활로 덕을 끼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입에서 찬송과 감사가 끊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입술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선포되는 삶으로 다른 영혼을 세워가고, 설령 여러분 홈레스들이 좀 온다고 해도 더 가까이 가주세요. 사랑 좀 해주세요. 냄새난 사람이 오고 정신이 좀 이상해도 여러분이 한번 보듬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입술 속에서 우리가 그런 모습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마음 교회만큼이라도 좀 더 다른 교회와 틀리게, 이 세상 사람과 좀 더 틀리게, 뭔가가 다른 교회들, 뭔가가 다른 교회인들, 그리하여서 여러분의 행함 하나에서, 여러분의 말씀 하나 속에서 새로운 역사를 창출해내는 그리스도인의 능력의 삶이 요곳에 계시는 여러분을 통하여 만을 이루게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혀에, 이 작은 혀에 아버지 하나님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 우리 작은 행동에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이 권세를 주셨습니다. 말씀 한마디로 세상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권세를 우리의 혀 속에 부어주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부터는 주님께서 주신 이 혀를 잘 다스려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쫓아가는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을 창출하는 주역이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